2. 정치신문. 현대 미디어는 소수 계급이익에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들은 적절한 의제들을 보도해주지도 않고 권력 없는 자들의 이익을 위한 싸움과 압력을 평가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정치적 파워에 대한 심대한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헌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대신에 전체 국민이 동등하게 받아볼 수 있고 의안에 대한 경쟁적인 주장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펼쳐지는 정치신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치신문은 2일에 한 번씩 발간되도록 하고, 이것도 제가 자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2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여기에는 일반 투표의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실으며 국회에 상정돼서 논의되는 안에 대한 경쟁적 자료들을 싣도록 합니다. 주로 일반 투표의 의제들을 싣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다른 점은 미디어는 정치 싸움 이런데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명박이가 뭐 40몇 프로로 그네를 두 배 이상 따돌렸다느니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게, 그거 명박이 48분을 받아봤자 명박이가 5년 동안 할 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통제도 못하고, 또 누가 뭐 음식점에 가가지고 술집 주인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막 초점이 되고 그게 초점을 맞추고, 또 매스미디어가 의제로 전등으로 비추고 싶은 것만 비추고 실제 중요한 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초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한교육법 시행령을 정한다 이런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는 매스미디어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시행령 조항이 이런 이런 점에서 잘못됐는데 이런 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논의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정보들이 정치신문에 실리게 된다는 거죠. 정치신문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 배포되는 거죠. 정치신문은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폐휴지만 되니까 나는 안 보겠다 이러면 안 받을 수 있겠죠. 또 인터넷으로도 존재합니다. 광고를 받지 않으며 각 안에 대한 경쟁적인 주장은 정치신문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서술상의 명백히 객관적인 기술적인 제안을 제외하고는 제안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외하고는 다음에 갈로 열고 가능하다 다음에 갈로를 닫고 말을 더 붙여야 되겠네요. 제외하고는 규제받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갈로 안에 명백 객관적인 기술적인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틀린 통계를 댄다. 뭐 예를 들어서 사학법이 개정되면 정교조가 다 장악한다 이런 거는 틀린 통계를 댄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정치신문이 제일 첫면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관리위원회의 공고가 나붙게 되고 상대편에게 비판의 기회를 별도로 한 번 더 주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것으로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시되는 경우 매우 드물 것이며 대부분의 문제들은 상호 비판을 통해 그리고 제3자의 건의를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매우 많아서 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을 중립적으로 판정해서 규제할 근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오가는 통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 규제의 대상이 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명목 임금 상승률을, 하나는 명목 지표를 내고 하나는 실질 지표를 대 가지고 통계 조작을 하는 경우라든지, 하여튼 통계 조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하게 되면은, 진짜 이제 정착이 되면 그 규제가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겠죠. 학자들 사이에, 통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견해가 갈리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가 규제를 할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제의 핵심인 수돗물 불소화가 부작용을 가져오는가 관련된 역학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적 증거들에 대해서 이거는 권위가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닌 한. 각 안을 주장하는 지지세력의 대표체들은 그 정치신문에 실릴 내용을 쓰는 것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체는 쉽게 글을 쓰면서도 보다 풍부하고 논리적인 사실적인 정보를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즉 여기에 실리는 글은 정치적 찬성자를 동원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회합 참여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근거 있는 내용들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문이라든지 신문의 정치 광고라든지 이런 거랑은 많이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역 해합의 논의도 정치 신문에 제공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뭐 정치 신문에는 기본적인 어떤 사실 자료나 논리들만 담기겠죠. 좀더 전문적인 자료라든지 거기에 다 담지 못한 논의들은 각 안에 있던 대리자들이 들고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50%, 50%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체의 대리자들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각 안의 대리자들이 자료를 자신들과 관련된 어떤 정당이나 결사체로부터 받아서 가져올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역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면은 당기관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당원들에게 이제 당을 사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은 당기관제의 기본적인 그것이 하지만 당기관제의 한 3분의 1면 정도만 그런 것으로 실리면 될 것입니다. 참여정치를 위해서 중요한 보다 중요한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과 논쟁으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 역시 제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의 이익단체를 비롯한 자율적 결사체들. 시민민주주의 제도에서 결사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에게 정부와 교육을 제공하며 정치과정에 참여시키고 해합인단 풀을 만들며 일상의 정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 정당의 의제의 거점자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정당의 의제와 다를 때 의제의 거점자 역할을 하게 되며 사안에 대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예비 토론을 통해서 표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익단체는 단체의 회원들의 이익을 집약시켜서 대표하고 그 이익단체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를 개방하고 전달하며 또한 시민단체에 수행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심의 공간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보편적인 근거에서 합당하다는 점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민주주의 제도 할때 보았듯이 제한된 합리성은 이익이 갈등하는 경우라도 심의를 통해서 극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의제에 대한 민주적 대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결사체들 또한 대의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관심이 가는 곳이나 언론에 의해 주목을 받는 편향된 분야의 것만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참여를 보이거나 후원자가 되는 경우는 중간계층이 압도적이죠. 이들의 의사와 과대대변되고 하층 시민의 의사는 과소대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면세존치한다고 해도 기부라는 행위를 할 만큼의 어떤 행동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계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계급의 시민은 어떤 시민단체 추구하는 하층 계급의 복지나 이익의 추구가 그들의 이익과 상충할 때는 기부를 철회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층 계급이 이해를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의 투표를 통한 간접 지원 제도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유럽에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DP의 1%가 시민단체 투표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죠. 즉 시민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결사체는 국가재정 일부를 보조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결사체들이 국가재정 보조를 받고 있죠. 행정자치부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행정자치부에서 FTA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 재정을 철회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행정자치부가 대의기구가 아니죠. 온전한 대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 같은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사체와 보조받는 전체 재정은 따라서 결사체 예산기금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도록 보장받습니다. 얼마나 기금으로 설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 생각엔 요 밑에 한 장에 500원이라 했는데 한 장에 1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정당에 가는 게 원래 800원이었는데 최근에 법을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1200원인가로 대폭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200원을 국회 정당에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의원실의 의원보좌관이나 의원세비나 이런 걸로 지원되는 거와 별도로 정당에 1200원 지원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각종 이제 연구, 정책 연구를 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선호를 수합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시민교육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 의견이나 선호를 수합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정당 내에서의 시민민주주의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당원들 의견도 수합하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하죠. 근데 여론조사는 심의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당들이 여론조사하는데 한길 리서치 이런데 의뢰해가지고 그 다 그런 정당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1200원이나 낼 바에, 정당한테는 700원만 주고, 700원 있어도 충분히 할 일을 합니다. 나머지 500원은 5장으로 나눠서 쿠폰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쿠폰을 기부할 기회도 여기서 2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 500원이고, 한 장에 100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쿠폰 투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결사체 연합 이합 집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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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역해합 회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그거랑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습니다.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 그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네 번째, 시민교육 모임. 시민민주주의가 보다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규범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당하게 숙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심의 참여 자체에 의해서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심의 참여가 선순환적인 효과를 내려면 참여 이전에 일정한 능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보니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토론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음 참여할 때 더 그런 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참여해보니까 뭐 자료는 자료대로 따로 놀고 거기서는 헛소리만 하더라. 그리고 보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논쟁 상대방의 말을 꼬투리 잡는 전욕식 어떤 화법이 인기를 끌더라 이러면 전혀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참여 이제 일자 능력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결사체가 시민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겠죠. 근데 이 결사체는 결사체 단체 쿠폰을 통해서 보조되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 자신에게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이제 특정한 정책 혹은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결사체는 활동하는 것인 반면에 시민교육 모임은 평소에 기본적인 심의의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임에 제 생각에 시민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하나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 하나 이상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이슈가 된 의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토론하고 정보를 마련하며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평소에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논리를 세련화하게 되고 시민 참여의 동기가 생기고 때로는 의제 주도자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시민에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가가지고 나는 뭐 결사체나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일반 풀에 신청한 사람인데 생뚱맞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것이고 교육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교육 모임은 결사체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교육 보조를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그 비용이 지원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 사는 비용이나 이런 시민교육 모임에서 하는 문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교육 보조 제도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육 보조 제도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대안 교육 제도에서 학령 인구에 이제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이지만 성인 교육 성인들에게도 학령 인구와 지나간 성인들에게도 한 달에 몇 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교육센터 같은 데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시민교육센터는 센터고 모임은 이제 실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건데 책을 정하면 그 책값에 몇 퍼센트를 지원받는다든지 프린트를 하게 되면 프린트 비용 이런 거 카드를 통해서 지원받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그런 시민교육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교육하면은 직무훈련 제도만을 생각하는데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 배움의 공간 이런 것도 평생교육의 개념에 독립적인 분과로서 차지해서 이것은 직무훈련에 대한 어떤 비용 보조와는 독립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묶어버리면 전부 직무훈련에만 투자를 다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적으로 비용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책하고 그 책하고는 달리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째, 행정부. 현재 국가 행위나 의사결정 의회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부 발의가 전체 의안 발의의 70%가 넘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지금 대통령제이면서도 행정부 발의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비토권까지 주고 대통령한테 이제 그죠. 그렇지만 그런 제도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 내에서의 어떤 통치구조보다는 여기서 소개할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행정부 발의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고 또 동일한 법안 내에서도 정책 재량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특히 이제 허가 사업 같은 경우에 그 허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 지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는 뭐 행정부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고 예산을 어떻게 짜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혁신을 이룩할 것이고 시행령은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시행령만 해도 위임입법 이루어지면 시행령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행정부의 모든 걸 맡긴다면 전문가주의인데, 이 전문가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가 아니죠. 전문가주의는 강희제 시대 청나라에서도 구현되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행정부를 통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상당히 부족한 모델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행정부의 이런 큰 재량에 대해서 국민의 용이한 접근과 최종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관료는 나태와 기회주의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규범적인 준칙으로 삼았던 시민민주주의 원칙이 사각지대로 남게 되겠죠. 시민민주주의 제도에서 행정부 기획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제약됩니다. 첫 번째로 행정부는 자문기구를 둡니다. 자문기구는 그 분야에 관해 시민들이 기부한 쿠폰에 비례하여 관련 결사체에서 임명한 자들로 구성됩니다. 정당은 이런 걸 구성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정당은 국정감사하기도 바쁘고, 국정감사 참, 열심히 합니다. 국정감사하면은 보좌관들 집에도 못 가고 자료 수집하는데, 하면 뭡니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실제로 이제 지적된 것이 관철이 되고, 또한 지적을 이제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 방향이 최선의 것이 돼야 되는데, 지적된 것만 고쳐버리고 이렇게 복지부동한다면 그거 통제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혹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는 결국 국정감사는 언론 플레이인데, 언론에 크게 터트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세심하게 심의가 필요한 것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제도 실시되면은 국정감사 제도는 그 범위를 많이 축소해가지고 어떤 행정부가 어떤 비밀주의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기간도 줄이고, 하여튼 지금은 약간 딱지 같습니다. 볼 때. 자문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해서 이를 행정부에 정책 제안하는 일. 두 번째로 행정부의 정책에 심의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일. 원리가 비슷하죠. 의안 발안자로서의 기능, 이의 제기자로서의 기능. 자문기구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로 역시 경쟁적 의사결정 과정에 의합니다. 어떤 안을 제기한 사람 자료를 제출해서 몇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소집하고 경쟁적인 여러 안을 심의함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행정부는 자문기구의 정책 제안이나 정책 비판에 책임있게 답변해야 하며, 특히 정책 비판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왜 그런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근거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 과정은 공개되고, 실제 이제 연합대표체나 정당에 포착되었을 때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치신문에 공개될 수 있겠죠. 자문기구의 결정은 숙고된 다수 시민의 의사에 근접하겠죠. 그것이 제도적으로 숙고된 다수 시민의 의사하고 동치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옴부즈맨하고 다른 거죠. 옴부즈맨은 온전한 대의하고도 관련이 없고, 또 되게 좁은 일만 하고, 나 옴부즈맨 제도가 있지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이 되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결사체라는 거대한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자문기구의 구성원들은 훨씬 더 풍부한 정보와 자원 동원력을 가지고 자문과 비판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문기구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을수록 그 압력은 강할 것입니다. 만약 분열되어 있다면 행정부는 도박을 할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으면, 만약에 자문기구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면 이것은 추정되는 어떤 숙고된 다수 시민의 의사에 매우 근접하다는 것도 추정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분열되어 있다면 실제 이제 지역 해협이 넘겼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떤 결정에 힘이 실려야 될 것입니다. 자문기구의 의견은 행정부 안과 비교해서 공개될 뿐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는 지역 해협에서 전국적 의제나 지역 행정부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의제가 토의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해협은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입법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부가 어떤 전횡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에서 개정안을 내서 할수 있고, 또 시행령이라는 것은 입법의 하위 영역이니까 하여튼 행정부를 충분히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에 의한다면. 뿐만 아니라 이제 자문기구 위원들이 각자 결사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행정부가 이를 벌리고 난뒤 뒤북치는 것을 피하고, 또한 의례적인 공청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어떤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공청회 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를 벌리고 깜짝쇼를 하고 이익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뉴스의 이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으로 이익 집단을 필요로 해서 각종 결사체들의 의견이 이미 수합되고 비판적 논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정부에 대한 제약 장치는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더 빠르고 합리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시민단체 더 많은 권한을 합당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제 시민단체 중에 큰 단체가 이제 참여연대라고 있는데, 참여연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행정부의 어떤 행정 관행을 개선할 걸 촉구하거나, 아니면 입법안을 마련해서 의원들에게 편지 넣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 입법을 주고하거나 의원들 소개를 받아서 입법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100%, 100개의 일을 하면 98개는 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모르고 의원들은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특수 이익 집단에 반하고,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어떤 심의해서 밀어줄 만한 제도적인 어떤 의사결정 기구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100개의 일을 하고 90개의 일이 헛짓이 되는 것은, 적어도 헛짓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문기구의 일이 되고, 몇차 하면은 지역 해합으로 넘겨질 수 있는 위협적인 어떤 견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헛짓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부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즉 혁신적인 사업을 뜻하겠죠. 행정부의 수장이나 장관의 판단으로 결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수장이나 장관의 판단에 자문기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행정부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일부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행정부가 개혁의 주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의하진 않았지만 건강건강막교환이라는 그 시민민주주의 논문에서 봤듯이, 행정이 편의상 나뉘어진 행정각 부처의 업무 분담 체계와 부처 간 갈등 때문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지 못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논문에서는 위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과, 또한 서로가 주요 규제 대상 위험으로 다루는 것이, 그것을 다루는 부산물적 위험이 또 다른 행정부의 주요 대상, 행정부처의 주요 대상 위험이 돼서 이걸 줄이면 다른 행정부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포괄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기존의 어떤 업무 분담 체계를 가진 행정부에서 할수 없다면은, 이것을 결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 위임하여 새로운 어떤 조직체가 안정될 때까지 다룰 수 있겠죠. 쿠폰의 힘을 통해 내실함을 다진 시민단체들은 전문가 등을 동원하여 직접 행정부의 사업을 일부 떠맡을 수 있겠어. 그때는 이제 쿠폰으로 지원되는 비용 외에 또 행정부의 사업을 뛰면 공무니까 공부를 하는 비용은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이때 위임된 일을 잘 해결하고 추진한다면 시민단체의 인기도 더 올라갈 것이고 쿠폰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 관리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행정부한테 그걸 맡기면은 각 부처에서 이게 대표자를 파견해서 어떻게 이 부처 이익을 수화하고 어떻게 예산 같은 거안 뺏기고 해볼까 이런 거에 가려져 가지고 숙고된 시민이 애초에 타겟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혁신의 목표에서 한참 비껴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건 단지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하고 있지 않던 일들을 혁신할 때에는 많이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적 결사치에 직접적인 행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관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부의 역량에서도 정당 교체와 같은 순환을 통한 인센티브를 유도하며 관행화된 부처별 업무 경직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 직접 행정력을 가진 주체가 되므로 이 또한 개방성이란 기준을 개선시키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중 유인 구조. 이제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시민민주주의 모델의 3중 유인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기존 대의 체계에서 의원들은 국민들이 비교적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성향에 의해서 당선 또는 낙선됩니다. 둘째로, 의원의 대의권 행사의 결과는 지역해합의 의회 투표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으며, 지역해합 투표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지지한 의원은 스스로 국민의 숙고된 의사와 동떨어져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 매우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의원은, 여론 몰이를 한다거나, 매스미디어의 반복적인 어떤 레토릭이나 슬로건, 프로포간다, 데마고그에 치중한다기보다는 항상 숙고된 시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엘리트 토론이 국민을 단순하게 지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비체계화시키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이겠죠. 또한 그런 무지한 여론을 일시 설득할 수 있다더라도 이것은 지역해합의 숙고된 의사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다 합당한 근거에서 사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해합의 심의 과정은 실제로 거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의 활동에 의해 추정된 심의 의사를 행정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며,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결사체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전문적인 행정과 입법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결사체 지역해합이라는 세 개의 다리로 떠받쳐지는 3중 유인 구조를 가진 혁명적인 민주주의 도약,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세 개의 다리를 가졌다 해서 삼각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에 대해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민주주의 모델이나 시민민주주의 제도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비판적 논점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편 평가. 첫 번째로 로버트 달의 이게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인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봅시다. 첫 번째 평등한 투표권. 즉 투표권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개선시켰죠. 지금의 평등한 투표권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투표권일 뿐인데 여기서 투표권은 지역해합 그리고 결사체에 대한 투표권까지 평등하게 분배를 했죠. 그래서 이전에 과소대표되던 시민사회에서 과소대표되던 하층계급, 약자계급들이 이 평등한 투표권의 기준에서 개선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 참여. 집단적 결정을 내릴 과정 전반을 통하여 각 시민은 최종적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하고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지금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과정 전반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죠. 임기마다 대의자를 선출할 수 있을 뿐이며 최종적 결과에 대한 관한 의견은 표현할 기회가 없죠. 여론조사를 하지만 그게 최종적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요.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지만 지역해합이라는 것은 최종적 결과에 의한 의견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참여의 수단을 가지는 셈이죠. 적합하고도 여론조사와 같이 부적절한 방식이 아니라 추석 다 해야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회합을 통해 적합하고도 등록만 하면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셈이죠. 지금처럼 의원이랑 끈이 있거나 뭐 지식세계 지식인 사회에서 이름을 좀 날리거나 이익집단의 뭐 끝발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만 하면 지역회합에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Enlightened Understanding, 계몽된 이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견하고 검증할 적합하고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의견을 발견하고 검증할 기회는 지금 대민주주의에서는 없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바라는 의견은 우리가 아담 세브로스키와 그 수잔 스토크의 논문에서 봤듯이 자신의 의견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섀도우 아이덴티티, 그리고 머니퓰레이티드 빌리프, 기술적 신념에 관한 어떤 조작된 신념들을 오히려 정보 교환의 결과로서 갖게 되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러한 삼각민주주의 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발견하고 검증할 기회를 가지게 되죠. 또한 적합하죠. 정치신문과 지역해합이라는 적합한 기회, 그리고 평등한 기회죠. 평등한 기회는 결사체의 교육과 그리고 시민교육 모임을 통한 평등한 기회, 즉 시민교육 모임에는 독자적으로 직무훈련과는 별도로 교육보조가 이루어짐으로써 하층계급은 적자적인 어떤 하위 여론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민에 의한 의안의 최종적 통제. 여기서 최종적이라는, 얼티메이트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인민은 위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의하여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 된다. Exclusive opportunity. 지금은 배타적 기회를 가지지 못하죠. 배타적 기회는 엘리트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고, 엘리트가 갖고 있고, 행정부 수장이 갖고 있고, 행정부 관료들이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배타적 기회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조정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1번, 2번, 3번의, 적어도 2번은 모르겠지만, 1번과 3번의 기준을 완전히 위배해버리게 되겠죠. 평등한 투표권이 어떤 의제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참여에 의해서 훼손되게 될 것이며 계몽된 이해는 전혀 바랄 수도 없는 일이 되겠죠. 근데 단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도 의안을 최종적 통제하면은 이의제기형과 의안발언형을 합친 때때로 대의제를 견제하는 그러한 입법부보다 우위에서는 헌법적 권력을 가지는 지역해합의 결정이야말로 최종적 통제에 있어서 이전의 대의제 문제주의보다 개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5번 포괄성. 인민에는 또돌이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선임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가 되면 투표권을 못 가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형에 관련된 분야는 그 행형에 직접 이제 관련되는 사람들은 전혀 그 의견 표출 기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감옥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그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다. 포괄성은. 두 번째, 여론의 비체계적 지위를 극복한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뭐, 추정 60분에 나온 거 보면은, 국민 경선의 실체를 다뤘죠. 그래서, 뭐, 1100명을 대상으로 지역구의 설문조사 기록지를 검토하면서, 검토해보니까, 결국, 새 후보, 그, 경선에 나온 후보 모두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1100명 중에 단 2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냥 나이 제일 작은 사람 내가 뽑았네요. 뭐, 뭐라 대표는 누구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론조사의 실체가 이런 게 아닐까. 뭐 하면은 뭘 알겠습니까? 적어도 자료도 지그시 보고 격일제로 한 4, 5회 정도는 토론도 하고 정치신문도 보고 그리고 평소에 책도 보고 시민교육 모임에 나가서 능력도 기르고 분석 능력도 기르고 이렇게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인터넷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가지고 투표직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헌법적인 권한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뭐 미국에서도 이라크 전쟁 지휘했는데 미국 국민의 90%의 이라크전을 찬성했는데 시민은 고사하고 단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하는 것만으로 언론사와 대학에서 쫓겨나는 짓거리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라크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량살상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미국이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해 보았다면 어떤 그런 토론에 준비가 되어 있는 교육 모임들을 가졌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는 정치적 권위를 가진 만한 신뢰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도 여론은 제도화된 권위를 갖지 못하고 여론 민주주의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매주 하기는 하지만 엘리트와 이익집단 대중매체의 조작과 형성 왜곡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변덕스러움을 연발하는 필요할 때만 지지자원을 써먹는 정보가 될 뿐이죠. 조작되기 쉬운 개인들이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무관심하거나 완고한 경우에 내린 집단적 결정 앤드 대의자의 자의적 판단을 제지할 효과적인 장치의 부재 이것이 바로 현재 여론의존형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선호를 형성한 정당 자체가 충분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어야 되겠죠. 둘째로는 편향된 거대 언론들이 아닌 정부와 지식 획득 통로가 공정에 널리 공유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결사체를 통한 통로 그리고 시민교육 모임을 통한 통로 이 두 가지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한 언론을 많이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 언론들이 조금씩 있죠. 그리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대한 언론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어떤 정보 커뮤니케이션 흐름에 괄목할 만한 어떤 개선을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의 어떤 정보 전달의 특성상 그 이슈를 심도 깊게 다루는 시민민주주의적 특성은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나는 파당이 이러니까 너희 언론이 무엇을 말하든 나는 콧방귀도 끼지 않겠다는 식으로 언론 독자들 사이에서 분열만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정부의 어떤 진실된 흐름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 언론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대안적인 민주주의에서의 대안적인 지식 획득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대안적인 지식 획득 통로는 정치신문, 교사체, 그리고 시민교육 모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중앙에 대면할 수 없는 어떤 센터를 통해서 정보가 일률적으로 확 이렇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들이 교류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셋째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단체가 그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토론을 통해서 심의하고 숙고된 인민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죠. 결국 정보 보유 능력과 처리 능력의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차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제도는 숙고한 대중에게는 중심적인 발언권을 주며 대중이 숙고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평등하게 부여하며 숙고하지 않은 대중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비중을 두지 않아야 되겠죠. 수사학적인 견해 표명이 논리적인 반박에 답해야 하는 절차에 복속시키는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특성들을 상강민주주의는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엘리트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의 이분법도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슘페트식 혹은 베버식의 대의민주주의냐 아니면은 마르크스나 나이브한 정보통신기술 발전 옹호론자들의 나이브한 직접민주주의냐 이분법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온전한 대의 측면에서 즉 심의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고 온전한 대의가 필요하다는 로버트 갈가렐라의 어떤 이야기에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추구해왔던 이상은 단순히 할당제라든지 국회의 어떤 대의 측면으로서 또는 그런 것으로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는데 쿠폰 5장이면은 충분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걸로 안 나타내는 것은 직접 등록해가지고 풀에 참여해서 또 나타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대의를 아주 세밀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풀로 나뉘어진 대기인단 제도를 실시한 것이고 온전한 대의 측면에서도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보다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술적 신념에 의한 조작으로 인한 병리 극복. 정부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왜냐하면 기술적 신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즉각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작이 쉽겠죠. 그런 병리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수잔 스토크가 통탄했던 그런 문제들 아마 상강민주주의 하에서는 클린턴의 의료개혁은 통과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규범적 목표에 대한 토론 또한 시민교육모임과 결사체의 활동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토론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또한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관련해서 아담 세브로스키가 말한 균형적 심령과 관련해서 네트워크의 연결관계로 이루어진 많은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균형적 신념에 대해서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매스미디어나 아니면은 지배계급의 유포하는 그런 균형적 신념에 대한 정보를 믿지 않고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덟 번째, 이슈 중심의 정치에 의한 심리적 조정이 부재한 행정운영도 또한 극복할 수 있겠고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삼중유인구조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IK적 사회문화 역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즉각적인 여론이야 이런 나의 레토릭에 속아 넘어가라 이런 문화들도 제도적인 의사결정 장치가 이런 IK 문화를 배격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고 또한 시민교육 모임과 결사체 모임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자료들을 파악하는 그런 배움의 공간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11번째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를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헬드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유산 사적 자율성 보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유산을 계속해서 보존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국회의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법안들을 심사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두 결정하느라고 인터넷에서 달라붙어서 모든 자료들을 읽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영웅적인 참여자의 인간상이라는 유토피아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정당화하는 함정에서도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그것은 온전하게 대의를 구현하는 대기인단 풀과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역해협의 구성원들의 위임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참여 비용의 문제와 참여의 수준 간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겠죠. 예전에 참여 수준이 높아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구조는 참여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그 체제의 유지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또한 참여 비용 문제만 생각하느라고 참여 수준이 낮은 체제는 지금의 대의제형, 특히 슘페터의 엘리트형 대민주주의 구조와 같이 사회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 절차와 너무 동떨어지겠죠. 이 딜레마를 이의제기형, 의안발언형, 심의직접민주주의 어떤 보조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민주주의 모델과 시민민주주의 제도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비판적 논점이 좀더 와닿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허를 낼 수는 없고 한 5년 동안 생각한 건데, 이거 또 다른 맥락에서도 정당을 하고, 지금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 관련해서 관련된 논점들을 또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끝나고 심화 강의에서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 또 이거는 하나의 안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생각나는 점들을 기탄 없이 적고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헛소리도 안 하고 바로 본 강의로 했었는데,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